드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 뜨거운 기운이 살살 사라져 가더니 요즘에는 밤 되면 좀 선선함이 느껴져요. 참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신비롭고 또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큰 용사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데 기드온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또 그 행동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정복을 당해서 7년 동안 눌리고 뭐 주눅도 들고 하면서 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1절을 보면은 11절 하반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죠. 밀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돼요.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그랬죠. 숨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다 빼앗겨 버리거든요. 빼앗기면서 기드온도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드온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먹는 것, 또 짐승들 다 잡아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숨어서 타작을 했던 겁니다. 이 7년을 압제를 당하면서 7년을 고난 중에서 고난을 당해 오면서 이 기드온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눈치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미디안에게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숨어서 눈치를 보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눈치 보는 인생, 우리도 눈치 보는 인생 있지 않습니까? 사장의 눈치를 보고요. 또 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돈 빌려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눈치 보는 인생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눈치 보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아닌지. 두 번째로는 13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는 이 기드온의 삶의 특징이 하나님 탓, 남 탓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인생치고 잘 되는 인생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인생이 잘 풀려질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정복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탓하는 인생. 만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기드온처럼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정복을 당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드온의 삶의 특징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기도원이 겸손했었던 말이 아닙니다. 7년간 눌려 있다가 보니까 무기력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진짜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기도원은 네가 나가서 내가 너와 힘을 주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 건데 기도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 못합니다. 그 말이죠. 이게 무기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눈치 보는 인생, 남을 탓하는 인생, 무력감에 사로잡혀져 있는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참 이렇게 무기력한 기도원을 향해서 12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패배자에 가까운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눈치 보는 인생이고 남 탓하는 인생 패배자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더 정확한 거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신다면은 나도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눈치나 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큰 용사로 살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 세상은 나를 삼키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그런 세상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 환경을 보면 우리를 누르기 위한 환경들이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잠도 잘 오지 않죠. 걱정과 염려거리 너무 많아서 아이고 하나님도 이걸 다 해결하지는 못할 거야.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듣는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은 변화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시각이 달라지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큰 용사구나. 내가 이거 뭐 감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딱 떨치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기도원의 현재의 모습은 인생에서 실패한 모습이죠. 근데 주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냐 하면은 기도원의 미래를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미래. 야,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일어나. 그러면은 너는 큰 용사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딱 들어왔는데 땅 한 평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들도 아직 한 명도 낳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 땅을 다 주신다고 해놓고 왜 지금까지 땅 한 평도 주시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셔놓고 아들도 한 명도 주지 않고 도대체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제 남아있는 인생 나이는 점점 먹어가도 70, 80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아들을 낳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반석입니다. 물고기 잡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개바다. 내가 앞으로 장차 너를 개바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바로 이렇게 현재만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실 때도 미래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를 보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큰 용사여 불러주시면 여러분 모두 다 큰 용사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곧 너희는 큰 용사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딱 알게 된 기도원이 뭘 합니까?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게 된 기드온이 했던 것이요. 놀랍게도 예배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샬롬. 지금 미디안이 정복을 하고 있고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세대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 같은데 예배를 딱 회복을 하고 나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딱 임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있죠. 25절에서 26절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죄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큰 용사야 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라 그럽니다. 죄악을 제거하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상을 찍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번제로 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포기하시고 다 제거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큰 용사여 이제 회사에 나가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잘 회복을 하시고 죄악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사에서도 큰 용사로 만들어 갈 것이고 학원에서도 큰 용사로 만들어 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실 겁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